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도 사랑 그 특별한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받고 있고 입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가. 또 우리가 특별하게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서 교회 안에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입은 이 사랑,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또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좋은 책을 한권 제가 만났습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그 사랑을 그 일곱 가지 내용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네 가지나 다섯 가지로 축약을 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그 중간중간에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 예. 아마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하면 답을 금방 내실 것 같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뭐예요? 예, 눈물의 씨앗이라고. 예. 그 지금 안 웃고 있는 애들은 모르는 거죠. 예. 그 나훈아 씨가 1968년에 낸 노래죠. 예. 이럴 땐 제가 불러야 되는데 제가 트로트엔 자신이 없어서.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또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또 동료 관계에서 이 사랑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사랑보다 돈이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보다 일이 중요해, 업적이 중요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변했고 또 세상이 변해서이지, 정말로 사랑보다 돈이나 일이나 업적이 중요해서 그런 말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내면 연말에 그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이 한 달이나 두달 정도 이 발표회에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발표회 날 누가 제일 많이 가나요?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신단 말이에요. 가셔서 아이가 나와서 막 하면, 와, 잘한다 하면서 박수도 막 치시고, 그 아이 이름도 부르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잘한다고 뭐막 이러시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잘합니까? 못하죠. 그 애들이 뭐, 박자도 못 맞히고, 예, 또 이렇게, 행동도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유치원이나 꼭 이런 애 있어요. 안 하고 우는 애. 꼭 하나씩 있죠. 이렇게 옆에서 에이, 이렇게 울면서. 또 엄마는 또 속상해갖고 또 그냥 막 이렇게 데려나오고 하는데, 지금 속으로, 에휴, 우리 애가 그랬지.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렇죠. 내 새끼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틀리고 잘 못해도 예쁘단 말이에요. 그, 내 새끼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그냥 말이 숨어 있죠. 내 새끼라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잘해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뻐서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큰애를 낳는데 거의 저랑 많이 닮아서 낳죠. 저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애가 너무 예쁘고 딴 애랑 이렇게 비교해도 정말 우리 애가 예쁜데 집사람은 좀 냉철한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긴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좀 삐진 적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애를 왜 안 예쁘다고 하나. 자기 눈엔 다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게 봐주고 이쁘게 봐준다. 오늘 새벽 예배도 잠시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구원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기뻐하시면서 품으시는 것은 이뻐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 필요를 다 채워서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마땅히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이제 가끔 그 훈련소 게시판에 들어가 봅니다. 이제 무슨 훈련을 받고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이제 눈으로만 확인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훈련소 게시판에 거의 상주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면 뭐 만약에 오늘 뭐 각개전투 훈련이 있습니다 하면 아니 이 더위에 애들이 야외에서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애들 그 탈수 증상 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글도 쓰고 뭐 행군이 있다 그러면은 애들 행군 때 그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그 정훈 장교님이 계시는데 이 정훈 장교님도 군인이잖아요. 이 군인이 북한을 상대하지 않고 이 엄마들을 상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댓글 묻는 거에 다 답을 달아주는 거예요. 예, 지금 몇 도 이상이면은 군 내부 방침으로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충분한 그 음료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 수박 화채도 만들어서 행군하는 아이들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차단이었잖아요. 군대 보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일일이 간섭할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막. 자, 그런 거 보면서 야, 만약에 아들 대신에 그 집에 있는 남자가 대신 간다면 그 남자는 뭐 남편밖에 없지만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되면은 아들들은 다 군대 안 가겠다. 예. 남편들이 다 대신 군대 가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그래요? 아빠들보다는 엄마들이 특별하게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열 달 동안 내 속에 배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자식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였던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이게 너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국방부에. 그 아들을 데려가서 관리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국방부에 정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예. 그리고 잡아갈 때도 그 나라에서 정해서 잡아갔으니까 이렇게 내보낼 때만큼은 저한테 좀 묻고 내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대로 국방부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중심축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죠. 내가 죄인이었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에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랑의 고백으로만 멈춰있고 나 혼자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어마무시한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지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 겁니다. 주님 너무 큰 요구를 하십니다 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너희도 해라 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님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현실 가운데에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드러내야 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자기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생존적 차원에서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드러내는 이기적 사랑 차원에서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덜 가지게 되어서 힘든 것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편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외면하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므로 인하여서 내 속은 참 편한데 다른 사람의 속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들은 외면해 버리는 것. 이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과는 전혀 위배되는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산에 의해서 또 주님이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이나 당위성에 근거하여서 사랑을 선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명도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건 철저히 우리에게 대하여 드러나 있는 사랑이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지고 계신 모습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그 사랑의 특성을 일곱 가지로 꼽았습니다. 친절, 인내, 용서, 호의, 겸손, 관대함, 정직 이렇게 꼽았는데요. 저는 호의하고 관대함, 정직은 조금 뒷부분으로 아니면 안에 설명하면서 같이 끼워 넣는 걸로 하고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하고 그 소제목이 뭐로 붙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을 발견하라 이겁니다. 우리 잘 안 해보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을 발견하라. 예.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가까이에서는 부모님, 부부, 또 자녀들, 동료들, 또 옆에 이웃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조금 먼 관계로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일 가운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아예 달라서 뭐 나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는 송파구에 있는데 누구는 부산에 있고 또 누구는 어디 뭐 성동구에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공간적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잘 갖고 싶은 마음들은 늘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그 기준이나 목적을 가지고 이 관계성을 세워나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선이 되어야 이런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그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포구에 살았는데요. 동네에 거지 한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한 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은 아마 한 40, 50쯤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는 분이었어요. 겨울에는 그 제가 사는 동네에 연탄을 그 배달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이 연탄 그 수레를 끌었어요. 예, 저도 좀 나이가 있어갖고 얘네 그런 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는 이 거지분이 그 연탄 배달 일을 도와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먹고 자요. 날씨가 좋아지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만 하나 들고 동네 다니면서 밥을 이렇게 빌어먹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이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그 바가지를 받아다가 이렇게 한쪽에 밥을 담고 또 이제 밥이 섞이지 않게 다른 한쪽에 이렇게 반찬을 담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나가는 그분을 향하여서 제가 인사를 또 오세요. 어머니가 그래. 왜 또 오라고 그랬니? 불쌍해서요.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야 된다는 게 어린 마음에도 불쌍해 보여서 아마 또 오세요라는 거 안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엔 늘 밥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오세요. 이게 다 담겨서 또 오세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가는 집마다 밥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면은 거지가 왔다고 내쫓는 분도 있어요. 밥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외면하기도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야 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먹다만 밥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거지니까 하대해서 쉰 밥도 막 그냥 주기도 하고 뭐 밥 없으면 그냥 반찬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따뜻한 밥에 또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주지 않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어머니 마음에도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거지한테 밥을 안 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정성껏 밥을 드리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어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느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이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때가 되어서 집에 온 사람은 꼭 밥을 먹여서 보낸다. 이게 이제 신조 같은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 뭐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선도 그렇게 해서 팔고 또 뭐 생필품도 그렇게 팔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시간 때가 돼서 오면은 꼭 그분들 밥을 차려서 같이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안 보내죠. 끝에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전도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친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 사랑의 기반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마치 레이더처럼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죠. 누구에게 어떤 필요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 찾으면 마치 길에 가다가 5만 원짜리 떨어져 갖고 이렇게 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 사람 저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한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누구한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드럽게 대함을 내게서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부드럽게 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친절은 그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친절이 갑절이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든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최선으로 뭘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고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만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죠.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하시죠. 또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면 또 버리시고 하는데 누가 하나요 그거를? 제가 건들지 말아야 될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닌가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예. 그, 안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항변이면, 그냥 집안 일이니까 아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분의 입장에서의 이유라고 한다면,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가사 분담하는 차원에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쪽 다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아내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담임 목사로서 권면을 드리면 남편분들이 좀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주부들 쪽에서도 예, 예. 그 뒤에 가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남편분들도 예, 끝까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남편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좀 그 더럽고 냄새나고 하니까 예, 남자들은 좀 그런 거 좀 무디잖아요. 예, 그 좀 할 수 있고 뭐 저는 코가 예민합니다. 이러면 뭐 할 수 없지만 예, 분리수거를 좀 깨끗하게 또 이렇게 따박따박 할수 있는 게좀 남편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왜이 일을 하는가 하면 조금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저는 분리수거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아예 버릴 때부터 집안에 이렇게 칸칸이 돼 있어갖고 막 이렇게 나눠 버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예, 그리고 그걸 또다 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다 나눠서 버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그동안은 잘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댄다면 할 기회가 없다랄까요? 뭐 아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언제 쓱 갖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그 음식물 이제 뭐 물기 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닐봉지 묶어서 나가면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아 그게 정말 냄새가 많이 나고 그걸 그대로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는 미안한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냄새가 있을 수 있고 또 같이 타는 사람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 아파트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하면 힘드니까 아 이거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고마워하죠. 예, 고마워하면 고마우니까 또뭘 이렇게 예, 오는 게 있어요. 예,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해준다든가 또 고맙다는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예, 적극적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해요. 그럼 이제 감사하니까 이 돕는 일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하게 돼요. 이게 이렇게 무한 사이클처럼 도는 그래서 이게 일을 하고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운 마음이 또 들어서 하고 이것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일은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는 건데 이 일들이 부부간의 신뢰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힘든데 뭐, 에이 냄새 나는 거왜 내가 해? 아니면 난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논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답도 아니고 또 따박따박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얄밉고 뭐 이제 이런 게 섞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렇게 큰 파급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우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살피고 마음을 열어야 친절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이 친절을 구체화시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초등 2부 캠프에 가느라고 그 안성에서 하느라고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힐 구간이 아닌데 차들이 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길이라 앞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앞쪽은 막 빠지는 거예요, 차들이. 그래서 아, 중간에 사고가 났나 보다. 이러고 갔는데 정말 사고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사고 난 상황을 딱 돌아보니까 1차선에 레카차 하나가 사고가 나서 서 있고 갓길 쪽으로는 승용차 한 대하고 화물차가 서 있었어요. 반파가 돼서. 그리고 옆을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갓길 쪽에 드러누워 있고 젊은 사람이 갓길에 쓰러져 있는데 팔이 이제 완전히 꺾여갖고 굉장히 큰 부상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 차도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119에 신고하려고 막 뛰어 내려가니까 다른 젊은 분이 내려서 저보다 먼저 핸드폰을 꺼내갖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9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 안 해도 되니까 부상자를 살펴러 갔는데 그 갓길에 쓰러져 있는 분이 레카차 기사예요. 제가 상황을 판단해서 보니까 화물차 저신 화물차에 타고 있는데 충격으로 튕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레카차는 1차선에 가서 처박혀서 쓴 거고 다시 승용차를 때려서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당한 채 이제 밖에 나와 쓰러지는 겁니다. 팔이 많이 상해갖고 쓰러져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뼈를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이지 마세요. 신고했으니까 곧 구급대원이 올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는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아스팔트 펄펄 끓잖아요. 저는 아스팔트가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같이 이제 털썩 주저앉아서 그분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제 다리에 이제 이렇게 머리를 대놓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그늘을 가려서 이제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숨을 못 쉬겠다는 거 갑자기.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쇼크가 오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사실은 그 저기 스킨스쿠버 하느라고 그 심폐소생술 훈련도 다 받았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당황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게 레카차. 두 번째 도착한 게 경찰차. 구급차가 제일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구급대원들한테 잘 인계를 하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영향이 제일 컸습니다. 저한테는. 책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아이가 할아버지 댁에 와서 방학을 보내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구입한 기차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차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그림에 나와요. 이렇게 중절모 쓰고 이렇게 코트 입은 아저씨한테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기차표를 하나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이 기차표 값을 어떻게 갚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갚아라. 이렇게 그 아저씨 전화 온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본 책인데 아주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는 마치 이렇게 바위에 새겨진 이야기로 제 통째로 제 머릿속하고 마음속에 담겨진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좀 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에서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외면하면 안 되고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찾아야 돼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이 계시면 같이 들어드리고 또 이렇게 아기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뭐 요즘은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어려워하시면 같이 들어드리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좀 두리번 찾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요즘 이런 게 있어요. 그 괜히 엄하게 친절 베풀다가 손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 차 사고 나신 분도 굉장히 긴급하게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지나갔을까요? 저런 사람 잘못 도와주다가 더 심하게 부상이 생기게 되면 그 책임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이죠. 제 생각은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은 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심하게 다쳐서 피를 흘리고 팔은 꺾일 대로 꺾여갖고 갓길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이 사람이 구겨져서 쓰러져 있는데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한 좀 친절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친절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미묘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친절에 의한 그 변화가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낼 수 있는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친절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머쓱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또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래 나는 할 만큼 했다. 너가 거부하고 거절했으니까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래 나 너 몰라 라고 한다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으시면서 베푸신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전하라고 하기에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같이 해보시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예.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행자하고 이렇게 가는 문제가 걸렸어요. 그럼 내가 운전할 때는 아니 차가 가는데 안 보여?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고 누가 이렇게 운전하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또 걸리면 아니 사람보다 아니 차보다 사람이 먼저지 이러고 있어. 이게 각각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 면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근래에 그 분노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분노하는가 묻는데 아무도 그 답을 못합니다. 왜 답을 못하는가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난대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화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한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서 굉장히 위급할 텐데 그냥 가버려요. 신경 안 쓰고 가버려요. 나중에 잡혀서 왜 그랬냐라고 하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때 오길래 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짓수를 해야 됩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인내가 이것이 또한 하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작은 아들 데리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우리의 음식은 잘 나왔는데 제가 주문한 거와 다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주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 그 알바 여학생이 아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 가서 막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불렀어요. 이게 다른 테이블 갈 건데 나한테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주문 넣은 것이 잘못돼서 이게 나온 건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주문한 거를 잘못 넣었대요. 그래 그럼 나 그냥 이거 먹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그걸 딱 받으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시 우리 아빠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역시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이 엄지척을 받을 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문한 거나 잘못 나온 거나 저는 먹는데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주문한 거나 그 뭐 김치찌개 나온 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 먹는 거니까. 저는 어려운 점이 다른 데 있어요.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데 앞에서 누가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면 화가 나요. 그 신호가 바뀌었으면 빨리 가야지. 아, 왜 딴짓을 하고 있어요? 신호 걸렸으면 핸드폰 꺼내갖고 그냥 보느라고 신호 바뀐 줄도 모르고. 그럼 뒤에서 제가 빵! 그래요. 신호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고 막. 그럼 이제 가요. 그리고 좌회전을 할 것 같으면 저 뒤에서부터 좌회전 차선으로 하나하나 들어와서 좌회전에 서면 되는데 그 앞에까지 와갖고 이렇게 끼어들려고 해갖고 직진 차선도 못 가게 하고 좌회전 차선도 못 가게 막고. 그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빼면 이제 좁은 공간에서 돌리려면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핸들을 다 틀었으면 앞에 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이렇게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왜 들어간 대로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이걸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주여 이제 이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 집사람 옆에서 이 얘기를 해요. 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화를 좀 내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러겠죠. 아니 뭐 목사님은 뭐 운전 못하는 그 올챙이 시절 없었어요? 아주 올챙이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저는 올챙이 시절에도 운전을 잘했어요.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제일 이러한 모습으로 취약해요. 저는 운전을 되게 잘해요. 아무리 차를 고속으로 밟아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옆에서 늘 타고 다니니까 이젠 천천히 다니면 차가 안 가는 줄 알아요. 세게 가. 그리고 그렇게 세게 밟고 다니는데도 피곤하면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해요. 저는 아무리 각이 없고 좁아도 수십 번 앞뒤로 돌려서 거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양쪽으로 차보다 한 3cm 간격만 있으면 저는 주차가 가능해요. 백으로. 예. 그 정도로 잘 하는데 잘하니까 못하는 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은 내가 요리를 잘해요. 야,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힘이 세요. 야, 힘도 떤 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쪽에 이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도로 위가 아주 저를 훌륭하게 만드는 그 연습장이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같이 이렇게 운전할 때 좀 화 많이 나시는 오집사님 왜 손 안 드세요? 예. 많이 계시죠? 제가 인내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동방송을 트세요. 운전할 때 극동방송을 트세요. 찬양이 흘러나오고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면 조금 참을만 해요. 예. 예. 우리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거, 그 사람의 완전치 않음을 내가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 있지. 요리 잘 못하는 사람 있지. 힘이 약한 사람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 잘하면 운전 잘하는 사람이 천천히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사람이 위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운전하면서 위협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칼치기. 휙휙 나가갖고 너 못하지? 많이 쫙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에요. 인내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를 간단히 하나 드려볼게요. 예, 부모 눈에 딱 맞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자식들을 보면 늘 무언가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뭘 많이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은 이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예, 또 잔소리해 라고 얘기하면서 듣기를 거부하죠.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와 봤으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못하면 너한테 힘드니까 내가 미리 알려줘서 그 힘든 부분을 이렇게 좀 안겪고 넘어오면서 잘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잔소리하는데 왜 이걸 듣기 싫어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시기를 지나왔어요. 그렇죠? 예, 내가 부모인데 내가 부모면 내가 자식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나는 또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잘 못하는 시절을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일단 잔소리해서 그거 듣고 바뀌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면 아이도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때로는 버거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지나와야 훌륭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보면 많이 훌륭해졌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뭐 개구쟁이로 지내고 또 조금 독불장군같이 지내고 고집이 세고 뭐 타협이란 전혀 없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운전은 아직 다 마스터 못했지만 어쨌거나 약간 많이 훈련이 돼서 참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됐고 아 이런 내가 바뀌었어요. 어제 주성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랬었는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인정하고 봐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 둘인데 큰 애가 아주 그 혹독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저희랑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 녀석이 나쁜 놈이 됐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아, 이 녀석이 상처가 있고 다음에 사춘기가 있군 사춘기에 왔구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부모와 자녀의 신뢰라는 부분 이 관계성만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쓰고 충분히 받아주고 했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2년, 3년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중간중간에 지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엄마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는 내가 알아요. 라든가 또는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부모들과는 다르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는. 곧 딱 두 마디 받았는데 보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놔뒀어요. 나한테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한테도 역사를 하실 거니까 내버려뒀어요. 지금 국방부에서 관리가 돼갖고 아주 잘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있더라도 거기를 품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이고, 인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의 인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서 입장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편을 드는 것이 굉장히 큰 인내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맡으면 안 되는데. 예. 아, 그리고 저 일에 좀 그 전문성이 있고 또 저 일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해 나갈 만한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저 사람을 저 자리에 그 책임을 맡겼지라고 하는 이게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능률적인 면에서 어떤 그 결과물을 내고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큰일 나도 되는 데가 교회예요. 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견디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제가 그 고등부 때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했는데 학생 회장을 했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 다 임원을 같이 했죠. 근데 저를 제외한 그 나머지 또래 임원들이 전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태준이하고 일 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 그때 자기가 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대로만. 고집불통이고 의견을 제시하면 듣지도 않고 막 자기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콧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임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큰일 난 거죠. 임원들이 그 중심적인 애들인데 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야, 임원 애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 태준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기대한 거는 예, 제가 애들하고 잘 맞춰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한 말은 다 그만두라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 그만두라고 하세요. 저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은 또 얼마나 센지 성경 고사를 보면 저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문제 중에 맨 마지막 문제가 아리송한 거예요. 쭉 훑어봐요. 답을 안 쓰고 쭉 훑어봐요. 알고 쭉 하다가 막 맨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아리송해갖고 이거 잘못하면 이 문제 틀리겠는데 그러면 저는 백지를 냈어요. 그렇게 못된 놈이었어요. 우리 그 선생님이 지금 연세 드신 권사님이신데 저만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예. 그놈이 목사가 돼갖고 저렇게 훌륭하게 됐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왜? 제 옛날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가 탑지를 안 쓰는데 30분을 제 옆에 매달 서갖고 써야지. 너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100점 안 나와도 되잖아. 30분을 설득하시는데도 제가 안 했던 놈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이 새끼야 쓰지 마. 넌 빵점이야. 그리고 확 처리해도 되는데 오랫동안 옆에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틀려도 돼. 몰라도 되는 거야. 너 이거 하나 틀려도 너 1등이야. 괜찮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이를 갈면서 그 인내하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모습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모습은 그저 내가 참았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저희들이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분노에서 벗어나라. 예. 우리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예.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틀리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일말의 그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갈망하는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애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민감하지 내가 상처를 준 것은 둔감하거나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람 상처 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용서해도 그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 분노는 분노대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갚아버려서 속이라도 시원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속 편하자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순차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제일 처음에는 놓아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어도 저로서는 자기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놔준 것뿐이에요. 잡고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나까지 다칠까봐 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놓아주는 것 자체도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놓아주는 것은 어떤 일말의 화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자유함은 얻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항상 그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용서라는 이것을 내가 지금 해줄까 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든 살펴보면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아니면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아니면 1차적인 원인이든 2차적인 원인이든 3차적인 원인이든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함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내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인정을 하면 자신의 삶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용서의 방법인데 그것은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계속 악하게 구는데 나는 그 상대방에게 선으로서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내용이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 힘으로 가능한 일들이긴 하지만 이것이 구체화된 내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처절한 우리 쪽에서의 이러한 마음의 결심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겸손입니다. 겸손.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서도록 한 걸음 내려오라. 말이 멋있죠? 예,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나는 한 걸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말은 심각한 경쟁 체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행동하기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밟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상대를 위하여서 한 걸음 내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겸손은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의 첫 출발은 어디인가 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자기 사랑이 있다고요. 자기애가. 자기를 보는 것이 먼저이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본성을 거스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제 장을 볼 때 가짓수를 많이 사게 되죠.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뭐 한 일주일치, 2주일치 이렇게 미리 식재료를 사다 놓는 때이기 때문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카트에 많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장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의 관심사는 무언가 하면 어느 줄이 제일 짧은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서야 빨리 계산을 하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일 짧은 줄에 가도 이상하게 앞에 아줌마가 싸우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운이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아주머니가 뭐 한 3, 40가지 가짓수에 뭘 사서 이제 막 계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음료수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섰을 때 아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먼저 하고 가세요. 아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돼? 아 나중에 나도 계산할 때 뒤에 몇 가지 안 들고 있으면 나도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지 이런 생각이 들죠. 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이렇게 뷔페를 먹는데 그 멕시코 고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절여져 있는 걸 이제 몇 개 집으려는데 집게로 딱 집었는데 이게 딱 그 날라가 튀어간 거예요 물이 옆에 계신 아주머니인데 이렇게 정장으로 잘 입고 오신 분인데 이렇게 딱 튀어서 드는 생각이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그냥 생각.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 거기 계신 분한테 요리사분에게 내 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닦더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막 세탁비 물어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뭐 흔들리면서 이제 아 예 저 계좌 불러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전혀 차분하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가시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희생이 없이는 드러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겸손입니다.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에는 불이익과 손해와 오해와 여러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는데 희생은 다 싫어합니다. 그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에는 희생 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상에 자기 편이 나가 있으면 자기 편이 좀 더 점수를 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진루를 시켜야 되는데 1루에 있으면 2루에 보내든지 2루에 있으면 3루에 보내든지 물론 이렇게 내가 때려서 안타를 치면 좋은데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중에 제일 좋은 확률이 번트를 대는 거예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툭 쳐갖고 공을 앞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 공을 주순 상대는 1루에도 공을 던지는 바람에 우리 편은 사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희생 번트예요. 야구에만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우리 편을 위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중계 때 잘 보세요. 희생 번트하고 딱 하고 죽어서 들어오는데 동료들은 잘했어.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왜? 자기를 죽이고 팀의 유익을 주고 들어온 거예요. 그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그때 자기 순서에 그 희생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희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결혼을 하면은 야, 내가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편해지겠다라고 하는데 안 편해지잖아요. 왜? 서로가 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편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친절을 베풀거나 또 인내를 하거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까 이제 재활용 때 했으니까 이제 그 값을 제가 또 이제 뒤집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신혼 때, 제가 신혼 때 집사람이 미역국을 끓여 나왔는데 바지락을 넣고 미역국을 끓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세상에 바지락을 미역국에 넣고 끓인 사람이 어디 있냐?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뭘 넣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소고기를 넣고 끓여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세상에 소고기를 넣고 미역국을 끓인 데가 어디 있어요? 결혼 전까지 평생 바지락이나 조개 넣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저는 태어나서 소고기가 아닌 것이 들어있는 미역국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는 소고기가 없으면 뭘 넣었어요? 식용유 두 숟갈 넣어서 먹었어요. 예. 그렇게 먹었는데 바지락이 근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집 미역국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또 많이 끓여서 그 미역 줄거리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막 끓여서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이는 날은 저 들어오기 뭐 2시간 전부터 미리 올려놓고 막 끓이죠. 그 왜 그렇게 하죠? 남편이 좋아하니까. 자기 먹던 거를 식습관을 버리고 남편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정말 먹고 싶으면 오늘 바지락 넣어서 끓여도 돼요? 제가 허락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끓여 먹는 거예요. 나쁜 놈 같이 하죠. 저는 이게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죠. 한번은 제가 뭐 세미나가 있어 지방에 한 2, 3일 가 있는데 제가 없으니까 이제 대충 밥을 해놓고 먹었나 봐요. 이제 한 이틀 지났을 때 저희 큰애가 제발 아빠 있을 때처럼 먹자. 예,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좀 애들 반찬을 차려주는 뭐 이제 남편한테 맞추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뭐 외식 나가거나 뭐 어디 뭐 중간중간에 다시 뭐 먹고 싶어 묻고 먹고 싶은 거 제가 대접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내분들은 남편 먹고 싶은 걸좀 해주세요. 아들 먹고 싶은 걸 해주지 말고 남편이 먹고 싶은 걸 해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예. 이제 남편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갚았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 결론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을 하려면 불편해야 됩니다. 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불편을 감수하자. 예.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하면 내가 이만큼 손해고 불편해.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아, 내 속이 쓰리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느라고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겁니다. 감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사람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격려도 해줘야 되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밥을 먹여야 되고, 그 사람 밥 먹이느라고 내가 두끼 정도 굶어야 되면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는 액션 영화나 아니면 그런 쪽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집사람은 로코, 로맨틱 코미디나 이렇게 멜로 쪽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영화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가죠. 액션을 봐줘요, 같이. 저는 재미없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라 하고 영화비를 줘요. 제가 훨씬 나쁜 놈이죠. 예. 오늘 너무 많이 밝힌 것 같아요. 예, 같이 가서 봐줘요. 뭐 이게 1대1로 왔다 갔다는 아닌데 액션 한 3개 보면은 한 5개 보면은 한번 같이 가서 로맨틱 뭐 이런 거 한번 봐주고 아니면 영화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길거리 나가다가 쓰레기나 더러운 것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예. 누군가 죽겠지 하는 게 아니라 주워야죠. 아, 주우면 또손 씻어야 되는데 손 씻는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누가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할때 하나님이 또 도움 줄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와야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사랑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사실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대적해야 되고 멸해야 될 존재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는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내 편, 내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랑 계속 부딪히는 사람, 이 부딪히는 사람이 나에게 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품고 사랑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꾸어 내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이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 사랑이 더욱더 구체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머물지 않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한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증폭되어져 가는 확산되어져 가는 이 사랑의 모양과 고백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